오늘 말씀은 우리 아버지들 축복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 우리에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확실했습니다. 그냥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 잘 공급해주면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아버지들을 보면 참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단지 돈 잘 번다고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아버지에게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까지도 접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것이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그 학생들에게 꿈을 묻고 또 아버지들에게 꿈을 물었는데 그 꿈의 차이와 또 삶의 철학의 차이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 안 돼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부어? 아니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한테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워낙.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으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아빠가 표현이 좀 부족하고 무뚝뚝하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항상 가족이 들어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엇이라도 버리고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샘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디에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까? 완벽한 아버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세상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있고 다 과거가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어서 아버지들께 뭐 죄책감이나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는 축복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또 우리가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그 아버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많다고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야곱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형에게서 이 장자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형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는 이 결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자로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란 이름은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사기꾼, 신뢰할 수 없는 자라고 소문이 났겠죠.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자기의 자녀들을 갖게 되면서 자기 과거에 대한 아픔을 자녀들이 알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남의 어두운 과거의 이야기는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자녀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보면 과거가 있습니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일들이, 또 힘들었던 부끄러운 일들, 숨기고 싶은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과거의 스토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불쑥불쑥 나타나면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과거가 있고 그 과거가 부끄럽고 또 그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나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완벽하고 싶지만, 과거도 깨끗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아픈 과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멋진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 원한과 또 분노와 이 좌절감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현재 불행이 아빠의 과거에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참 힘들어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완전한 아빠는 없습니다. 완벽한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부모만 있다 뿐이지, 노력하는 아빠가 있다 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가 되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이것들이 내가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용서가 되고 용서할 뿐 아니라 감사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이것이 대물림이 되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빠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가족에게 큰 힘이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아버지들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찾아오면서 있던 모든 재산이 아무 쓸모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구걸하러 자녀들을 보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가장이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들에게 아마도 제일 큰 이 프레셔가 있다면 가족들에게 이 공급해야 하는 이 프레셔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야곱도 그랬듯이 자기 자존심 모든 거 내려놓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구걸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듯이, 우리 아버님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6.25 후에 어떻게 가족들을 챙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또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또 IMF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IMF의 영향을 받아서 참 가정에 큰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은 가정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든 가정들이 많았습니까? 나의 열심으로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겪으며 이러한 때에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마음은 혼잡스럽고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장사를 하다가 접어야 하는, 직장이 사라져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정의 가장들, 아버지들, 가족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그냥 늦게 가족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 집에 들어가는 그 심정, 그 마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넉넉히 주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겪는 그 힘,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함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아빠는 능력이 없을까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어린이 동요처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아이들이 아빠에게 힘내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에 그것처럼 기쁘고 힘을 얻는 때가 없었습니다. 참 어려울 때에 우리 딸 둘이 그냥 막춤을 추면서 그걸 녹음을 해갖고 영상을 보냈어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협박용으로 씁니다. 너희들 이제 시집갈 때 이걸 틀어주겠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아버지랑 그러면 관계 끊는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힘들 때에 얼굴에 미소가 다시 돌아오고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놀아줘도 되고 또 그리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들의 몫입니다. 아버지들의 할 일입니다. 저희 교회 새로운 전통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날에 요즘은 팬데믹 덕분에 영상으로 자녀들과 다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날에 영상으로 자녀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자녀들 하나이 하나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이 한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아버지 축복을 받기 원했는데 그 축복받는 한이 맺힌 야곱이 그 자녀손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오늘 48장 말씀에는 이제 야곱이 병이 들어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야곱, 므낫셋과 에브라임, 손주들이죠.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부족의 족장이 되리라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9장으로 넘어가면요.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을 시간이 다가온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열두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축복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49장 이제 그 기도가 다 마치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버지가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열두 지파의 리더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쁨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1984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13살이었습니다 이때 한참 그 에이즈가 치료법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때였습니다.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혈이 잘못되어 이 소년이 감염된 피를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치료법이 없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또 슬픔과 후회가 전혀 없고 그에게는 감사와 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이 걱정, 자기를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모님을 걱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항상 밝은 웃음을 보였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을 항상 위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 미국에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5년 더 살다 18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빠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요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 특권이 아버지께 주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집에서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죠. 좀 표현력도 어머니보다는 조금 약하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나 아빠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빠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이 자녀의 마음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많은 말들은 어떤 때는 아이들이 잔소리로 듣지만 아빠의 한마디는 그것이 가슴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 말에 대한 상처는 오래가는 것이죠. 꽂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는 말수가 적기 때문에 생각하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까 아니면 화가 될까 생각하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또 그들의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아빠의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라서 해야 합니다. 항상 칭찬거리를 찾아보세요. 어느 아빠가 아들의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서 칭찬할 걸 아무리 찾으려 해도 칭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말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야, 내 성적표를 보니 한 가지는 확실하다. 컨닝하지 않았구나. 너는 내 실력구로 한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도 그렇게 잘 못하고 아예 쑥스럽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발바닥을 보입니다. 뛰어갔거든요. 그 문화에서 발바닥을 보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상대방이 다리를 꼬며 앉으면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리를 뜬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서 달려가 그를 맞이했다고 하신 말씀은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을 포기하며 손가락질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결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데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아끼는 그 마음이야 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사세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아, 저 사람은 참 이 체면 차릴 줄도 모르고 아, 좀 이 권위를 좀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아, 뭐 저렇게 좀 낯짝 뜨겁게 저런 일을 하는가 그런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며 희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함께 삶을 나누는 우리 모든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었고 또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역할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이런 자리인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옵고 다시 한번 소망의 시간, 희망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가족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들 두 손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